오늘부터 우리 2024년 이 가을에는 이 룻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룻기를 볼 때 신학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계획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떠한 주관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 출애굽할 때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에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만 그 시대에도 이미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성막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성막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언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사시대에도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룻기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에 의한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블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떠나는 이유는 있어요. 왜 떠납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게 되냐면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가서 정착해 가면서 살 때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납니까?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을 피하고 좀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그 도착한 그곳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한 10년을 살게 되는데 10년을 살게 되었을 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야만 하는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죽는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그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것이 정말 절망적인 캄캄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룻을, 나오미의 그 가정을,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나오미의 상황이, 나오미가 경험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잘한 결정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러한 것을 막 연착으로 당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할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혹시 한 분이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오미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지만 어떤 흉년 앞에서 막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막 죽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룻기를 전체를 보면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금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하냐면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냐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사사시대, 아니 우리들의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 약점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짖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해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하지만, 사사가 없어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영원히 책임져, 그렇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시 하나님께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근데 우리가 돌아서러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돌보십니다. 나오미와 룻, 특별히 룻이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말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가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문의 그 재산, 가문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 가문에게 준 그 땅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예요. 또 기업 물을 자는 무엇과도 관련이 되냐면은 복수해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요즘 그 이슬람에도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명예살인 뭐 그런 거 있는데 약간 그런 것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함 부분에 대해서 복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는 또 어떠한 의무가 있냐?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 있는 뭐 큰형네 가문, 예를 들면 작은아버지의 가문, 이런 식으로 그 가문이 남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혼자 남은 그 여인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이, 그 가문이 끊어지 않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특별히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기업 물을 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그 땅을 혹시 차지하는 것 아닌가? 내 것이 되는 거네? 하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내 돈을 들여서 사줘야 되고 내 돈을 들여서 뭘 해줘야 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의무를 이제 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신실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다윗의 그 가문이 이렇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문은 중요합니다. 혈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룻기를 자세히 보면 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혈통이 정말 중요한데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룻은 분명하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나오미에게 룻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룻이에요. 분명히 룻은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다윗의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시작시대에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나오미가 무엇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십니다. 그 주보에 이게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주보에 마지막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이 보아스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오늘 너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아스에게 주었던 그 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나오미에게 돌아왔잖아요. 룻에게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했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리해서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쌤통이다,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러한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싸 안아주고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며 정말 보아스와 같이 돌봐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못 본 척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시카고아이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